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위한 자신의 동행자로 예루살렘의 실라를 선택했습니다. 실라는 바울과 혈족지간이거나 동향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던 실라는 바울의 청을 받아들여서 예루살렘에서 무려 480km나 떨어진 안티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3년여에 걸쳐서 무려 5천여 킬로미터를 누비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자신을 내던짐으로써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라는 바울을 위한 그 사람이 되어 주었습니다. 본문 40절에서 41절의 증언입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안티옥이 속해 있는 로마 제국의 속주 수리아 땅은 지중해를 끼고 남북으로 펼쳐져 있었고 역시 로마 제국의 속주인 길리기아 땅은 수리아 북쪽에 동서로 전개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은 1차 전도 여행 때에 더베와 루스트라를 방문했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도 그곳을 재차 방문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축복과 기도 속에서 안티옥을 출발한 바울과 실라는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수리아 땅을 거친 뒤에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더베와 루스트라에 이르기까지 갈라디아 땅을 관통해 가면서 가는 길목마다 있는 현지 교회들을 일일이 찾아서 방문했습니다. 수리아 북쪽과 길리기아 땅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방문했던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속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의 교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교회들은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 교회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성경은 전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타 지역을 여행하던 현지인들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세워졌는지 아니면 타지에서 유입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쪽이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당시 교회들은 변변한 예배당이나 확립된 제도를 갖추지 못한 가정교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첨탑이나 교회 간판이 있을 리 없는 가정교회들은 현지인들이 아닌 외래인들에게는 그 가정교회를 찾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 북쪽과 길리기아 땅을 거쳐가면서 길목에 있는 현지의 가정교회들을 일일이 수소문해서 찾아 방문했음을 알게 됩니다. 수리아 북쪽에서 길리기아 땅 서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야만 합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아마누스 산맥이 얼마나 높고 험하고 거친지 사도행전 11장 26절을 살펴볼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4년의 시차를 두고 두 번 아마누스 산맥을 찾았을 때 두 번 모두 산맥 중턱 이상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뱀처럼 굽이치는 산길을 기어오르는 버스는 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용을 쓰는 엔진 소리에 제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또 그 산맥을 넘기까지 제 귀가 막혔다 뚫렸다 하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 거칠고 험한 아마누스 산맥을 바울은 실라와 함께 걸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전 333년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3세를 격파했던 이수스 평원을 지나서 서쪽 더베와 루스트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동과 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 다소를 거쳐야만 합니다. 다소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향집을 찾아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재상봉의 기쁨을 나누었는지 혹은 고향집을 그냥 지나쳐버렸는지 본문은 그 어떤 정보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어느 쪽이든 고향집 방문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바울이 고향집 방문을 하등의 비중을 두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티옥을 출발한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 북쪽 땅을 올라가면서 십자가 첨탑도 교회 간판도 없는 이름 없는 가정교회들을 수소문해가면서 일일이 찾아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누스 산맥을 건너서 서쪽으로 더베에 이르기까지 길리기아 땅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고향 다소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현지 가정교회들을 일일이 찾아서 방문했습니다. 4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가정교회들을 수소문하면서까지 일일이 찾아서 방문한 것은 그 교회들을 견고하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일컫지 않습니까? 따라서 바울이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교회들을 견고하게 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있는 교인들을 견고하게 해주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그곳 교인들의 믿음이 바르고 굳게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십자가 첨탑도 교회 간판도 없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땅의 가정교회들을 수소문하면서까지 일일이 찾아서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그곳에 있는 교인들의 믿음은 견고해질 수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바울이 그 교인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그 현지 교인들의 믿음은 허약한 상태를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것은 재론의 여지도 없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우상 숭배 신앙과 문화가 판을 치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이방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일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가정교회들에는 전문적인 목회자도 없었을 뿐더러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도 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조그마한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끼리만 성경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 교인들에게는 자신들을 수소문하면서까지 일일이 찾아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와도 같았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수받음으로써 자신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확립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로 이루어진 일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은 바울이 안티옥에서 응당 누릴 수 있는 자기 권리를 포기한 결과였습니다. 만약 바울이 안티옥 교회 목회자로서 안티옥에서 편안한 삶 자체를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더라면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교인들의 믿음은 허약한 상태를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실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모 교회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실라였지만 예루살렘에서 누릴 수 있는 자기 권리에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실라 역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자신을 내던져 바울을 도움으로써 본문 속에 등장하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많은 교인들의 믿음이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삶과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었던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2절 상반절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비스디아 안티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방문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되돌아가는 길에 다시 그 성읍들을 방문해서 자신들로부터 복음을 영접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굳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말 굳게 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오늘의 본문에서 견고하게 하다는 의미로 사용된 에피스테리조입니다. 바울이 자기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비스디아 안티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8장 23절은 또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얼마 있다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끝난 시점부터 3차 전도 여행이 다시 시작되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3년에 걸친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수리아의 안티옥으로 귀환한 바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땅과 부르기아 땅을 누비고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굳건하게 해 주었습니다. 굳건하게 하다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역시 에피스테리조입니다. 바울이 자기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과 믿음을 견고하게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귀중한 교훈을 깨닫게 해줍니다. 한 사람이 자기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의 삶과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생명의 원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리고 묵상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는 인간을 위한 제물이 짐승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역시 우리를 위한 제물이셨다면 예수님께서도 짐승 정도의 제물에 불과한 분이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상반절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 존재하시는 것만으로 그치시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속죄되었고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진리 위에 견고하게 구축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인간을 견고하게 세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생명의 원리라면 하나님의 그 법칙과 생명의 원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구름은 하늘의 구름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생명의 단비로 땅 위에 떨어져 만물을 견고하게 해줍니다. 돌과 나무는 돌과 나무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인간을 위한 견고한 집이 되어줍니다. 온갖 식물은 식물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인간을 위한 양식이 되어 인간의 육체를 견고하게 해줍니다. 어머니가 어머니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어린 자식의 뼈와 살이 날로 견고해져 갑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가정은 견고한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자발적으로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에만 기업이든 교회든 자선단체든 학교든 정당이든 국가이든 견고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조감하면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주제 역시 바로 이것임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시발점은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유대교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사람으로 예루살렘의 권리를 포기하고 사방으로 흩어진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취급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함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사도의 신분으로 사도의 권리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베드로로 인해서 8년 동안 중풍병에 시달리던 루다의 애니아가 견고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한 베드로로 인해서 죽었던 요바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의 삶을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었고 자기 권리를 포기한 베드로로 인해서 인간 취급조차 받지 못하던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이 인간다운 견고한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고 자기 권리를 포기한 베드로로 인해서 가이사라의 이방인 고넬료 일행이 진리 위에 견고한 믿음의 삶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권리를 포기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이 진리 안에서 견고하게 회복되었고 또다시 자기 권리를 포기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지금 본문 속에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땅에 있는 많은 교인들의 삶이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고 계속 자기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바울로 인해 사도행전이 끝나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이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삶과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임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어떻게 인간인 우리가 그토록 애써서 확립한 우리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님을 죽음 한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외 없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부활의 구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임해 계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 생명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권리라고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단 한 번이라도 비춰보면 그 생명 앞에서는 우리가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은 물거품처럼 아무런 가치나 의미도 없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힘입어서 우리는 우리가 권리라고 생각하던 것들을 자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그 누군가의 믿음과 삶을 견고하게 해주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내가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발적으로 포기함으로 누군가의 믿음과 삶을 견고하게 해줄 때에만 비로소 내 속에 임해 계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과 권능을 내 삶으로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보스는 스위스 동부의 해발 1560m 지점에 위치한 인구 1만 1000여 명 정도의 작은 산중 도시입니다. 그 다보스에서 매해 초에 세계적으로 저명한 기업인들, 경제학자들, 저널리스트들, 정치인들이 함께 모여서 세계 경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연구하는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소위 다보스 포럼이라고 열리는 그 포럼은 올해 초에도 열렸습니다. 올해 초에 그 포럼에 참석했던 인사들 대부분은 현 세계 경제 상황을 자본주의의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국제적인 트레이더, 애널리스트, 투자자 1,2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현행 자본주의 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 격차로 인해서 이미 자본주의의 위기가 도래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은 사회의 견고함을 허물어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세상의 부가 소수에게 편중되고 다수가 빈곤 속에서 시달리는 사회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그 사회는 종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물리적인 힘에 의해 붕괴되고 만다는 것이 역사의 냉혹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현재 세계가 겪고 있는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캐나다의 하퍼 총리는 현재 누리고 있는 부를 당연한 듯이 여기고 있는 선진국들의 성찰을 촉구했고 세계적인 부호 조지 소로스 회장은 소득 불균형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같은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정가에서도 부자의 증세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사회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붕괴 직전의 사회를 우리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떠넘겨주는 무책임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부 당국과 정치인들과 관계자들은 현 자본주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실현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자신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인간성을 말살하는 비인간적인 물리력의 씨앗이 어떤 경우에도 태동되지 않게끔 우리 사회의 견고한 미래를 위해서 과도한 자신의 기득권과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경제 논리요, 정치 논리요, 사회 논리일 뿐 하나님 나라의 논리인 것은 아닙니다. 그 사회 경제 정치 논리로는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사회 안정은 꾀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 주머니의 두께나 세상의 금은 보화를 통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절대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릇 그리스도인이라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군가의 삶과 믿음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사회를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기 위해서 내가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를 통해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생명 속에서만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구축됨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지닌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회 경제 논리 추종자일 뿐 하나님 나라를 추종하는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지닌 것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남의 도움을 받고 산다 할지라도 나 역시도 내 이웃과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그런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곳에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는 일구어집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6주 전에 마태복음 20장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노력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자본주의자도 아니고 인간의 나태함과 무책임함으로 자기 공동체를 자기 손으로 허물어뜨리는 공산주의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누리는 혜택을 누군가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게끔 자신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그때 비록 우리에게 지닌 것이 없다 할지라도 본문의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는 이 땅에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하나님 나라의 전사들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지만 로마 제국 황제나 재벌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빈민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재산이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뭇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셨습니다. 그러나 당신 자신마저 십자가의 제물로 포기하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어 우리의 삶을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나 바울 그리고 실라도 지닌 것이 없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역시 예수님의 제자답게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권리랄 것도 없는 그들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함으로써 그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알량한 우리의 권리만 내세우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사회를 우리의 손으로 허물어 왔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사회를 위하여 날마다 자신을 포기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일희일비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 빈부격차의 심화로 신음하는 우리 사회를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는 바울과 실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전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